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승리하시는 예수님, 실패하시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사람들은 대단히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정당당하게 체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요가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염려가 돼가지고 은밀한 정보를 가룟 유다에게 얻고 사람을 보내서 은밀하게 체포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면서도 너희가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동안에는 나를 체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밤중에 몰려와가지고 은밀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자막한 일이냐 책망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선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하튼 예수님이 체포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밤중에 사람을 잡아오는 것이나 또 날이 밝기 전에 사람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구약의 율법의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통과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도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전통과 관습을 어그러뜨리고 있다. 왜 서기관들의 전통 혹은 이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예수님을 늘 비난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어떤 전통적인 또 공의로운 그 관습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죽일 만한 빌미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은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증인들끼리 말이 어긋나는 거예요. 같은 정말 예수님의 죄를 증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57절 보시면 5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뭐 성전이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허물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죽일 만한 꼬투리를 잡았는데 오늘 보면 61절과 6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1절과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제사장의 질문이 아주 전곡을 찌른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또 많은 설교를 하시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 예수님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거를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조금 전에 57절부터 59절에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고한 이 증언을 언급하는 이유도 예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예고가 많거든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죠. 그래서 이새의 후손, 이새의 집안, 다윗의 후손이 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많아서 사실 헤롯이 이렇게 자기는 에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 동안 성전을 개축하고 증축했던 이유는 일종의 정치적 효과인 거예요. 자기가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그 메시아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선언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 성전인 거죠. 예수님 당신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늘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만한 빌미를 찾아내는 이 신문 자리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명확하게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주님이 선언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예수님의 승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당당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실 예수님이 더 큰 조롱과 더 큰 모욕을 당하게 돼요. 오늘 보면 65절 한번 볼까요? 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 당신이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왜 얼굴을 가리켰어요?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는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쳐도 누가 너를 때렸는지 이름 알 것 아니냐. 그러니 너 이름 한번 알아맞혀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거, 주먹으로 치는, 손바닥으로 치는, 더욱이 하인들이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신분제 사회. 그런데 하찮은 이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두들겨 맞는 거는 더 창피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나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 정말 승리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5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쩡히 따라 대상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을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아마 양심이 너무 꺼리고 혹은 마음이 너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따라갈 만한 용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나서기 좋아하는 모습하고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이 일교차가 크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교차가 커요. 그러니 아마 새벽에 날씨가 쌀쌀했든지 사람들이 아마 불을 피워놓고 있어서 베드로가 그 아래 사람들과 함께 그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아마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염려 반, 뭐 기타 등등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살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귀의 표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복음서에 진실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중요하다고 할 때 진실로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마다 아멘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에나 아멘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아 맞습니다. 이 친구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우리 아멘 하고 화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답하시는 게 아니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화답이 아니고 선언. 내가 하는 말은 이거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고 선언하실 때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에 진실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먹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경고하셨는데 오늘 보면 7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잊어먹은 거죠.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막 일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경고하셨는지를 잊어먹었어요. 아마 기도할 때 예수님이 깨워 기도하라 그럴 때 잠자고 있을 때부터 아마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아주 창피할 정도로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말하기를 아래 사람들과 함께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거기 66절, 14장 66절, 66절부터 7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아랫돌에 있더니 대상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말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다 알아요. 이 말투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지 않다 그래도 다 제 말을 들으면, 아, 박용태 목사는 경상도 사람이구나. 경상도 어투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표준 말인데도 그걸 또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경우 목사님은 저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표시가 나는 거죠, 표시가. 갈릴리 사람의 어투가 있는 거죠. 갈릴리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구나. 탈북자들 말을 들어보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북한 어투예요. 그 배우기도 해요. 가르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들어보면, 아, 저분은 북한에서 온 거구나. 이게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말투에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시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네가 특별히 여종이에요. 여종은 여인은 수에도 치지도 않지만 여종은 정말 그 시대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실상 베드로는 위험한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일을 더 키우지 않고 예수님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왜 못 잡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키우지 않고 예수님만 제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뭐 두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레 겁을 집어먹고, 이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한패거리가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인데 저 예수가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 너 예수님과 동양이니 너 그 패거리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왜 그 사람이 그 예수님과 한패거리라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예수님 선언하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단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잠자던 베드로는 함께 가는 것처럼은 보였는데 멀찍이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데 실패하는 거죠. 나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했어요. 잊어먹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 신분 감추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선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일 만한 빌미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척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단이 여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근데 그거 인정하는 거 아무런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다 문제가 됩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레 겁을 집어먹고 내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사단이 볼 때 확실한 밥인 거예요. 그러니 더 달라들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며 그게 뭐가 무서워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더욱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증인으로 불러주셨는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어먹은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어먹은 거예요. 자기 안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불안에 매여가지고 사실 그거 전혀 두려워할 만한 일도 아니고 불안할 만한 일도 아닌데 스스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경고 잊어먹고 예수님 부인하다가 뒤늦게 생각나가지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물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저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당하신 예수님,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패거리, 내 예수님의 제자, 내 기독교인이다 선언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주목하도록 잘 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